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 한 번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과학 수업을 듣던 학생이 잠시 볼일을 본다고 하고는 나가서 총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당시 교실에 있던 선생의 신속한 대처로 참극을 막았습니다. 이 교사는 여러 발의 총탄을 몸으로 막으면서 학생을 보호했는데요. 2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더군요. 당시 사건 목격자인 한 학생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총격범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범인에게 달려가 범인을 쓰러뜨렸고 선생님은 911에 신고하라면서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학생들은 뛰어나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사는 이 세 발의 총상을 입고도 학생들을 지켜냈는데요. 이 복부 수술을 마치고 회복된 모습으로 이번 주에 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전직 풋볼 선수였고 코치인데요. 이 풋볼 선수였을 당시 상대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비수였다고 하네요. 당시 쓰던 방법으로 범인의 총을 쳐냈다고 말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교사는 당시 자신이 할 수 있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의 여학생이 총상을 입고 회복 중이고요. 범인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CNN 방송은요. 21주가 흐른 올해 28년, 현재까지 23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교내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모두 범인을 제외하고 적어도 한 명의 부상자나 사망자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름방학을 한 주 앞두고 벌어진 이 학교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 다행히 참극은 피했지만 교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반응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먼저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Life is so peculiar.
Mama didn't do that. Life is so peculiar. You get so wet in the rain.
You know it too.
You get so warm in the sunshine.
Get my suntan.
It doesn't pay to complain.
I never complain. When I get up each morning, there's nothing to breathe but air.
Yeah, and when I look in the mirror, there's nothing to comb but hair.
And when I sit down to breakfast, there's nothing to eat but food.
Life is so peculiar, but you can't stay home and brood.
Oh, life!
Tell them about it, Pops.
It's so peculiar. The desert's only got sand,
and that's grand.
The ocean's only got water.
And you can't break it all up.
You never know where you stand.
When I go out to dinner, there's nothing to wear but clothes.
Yeah.
And whenever I get sleepy, there's nothing to do but doze.
Yeah.
And whenever I get thirsty, there's nothing to do but drink.
Life is so peculiar that it makes you stop and think.
Yeah.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생체정보보호법. 생체정보라고 하면 이 눈의 홍채와 지문, 정맥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무척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 홍채의 경우 본인 인증이 실패할 확률이 100만 분의 1 수준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통계학적으로 DNA 분석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생체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일반 인증수단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생체 정보는 일단 한번 유출되면 교체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스마트폰 등 사용자가 관리하는 기기에만 생체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이 경우 스마트폰이 해킹에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생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눈길을 끄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집단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을 소송한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개인 생체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 사용하기 전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얼마나 오래 저장될지 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위반 사례에 대해 각 5천 달러,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각 1000 달러를 배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옮겨져 계류 중이고, 담당 판사는 지난 4월 원고의 집단 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놨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 지문, 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ctive Shooter. 교내 총격 사건으로 미국 사회 내 충격이 여전한 요즘, 교내 총격을 소재로 한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임 이름은 Active Shooter, 즉 총을 쏘고 다니는 총잡이가 되겠는데요. Active Shooter는 6월 6일 출시 예정이었는데 지난주 게임 공유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이 Active Shooter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시민 그리고 경찰을 최대한 많이 사살하는 것이 주제인 게임으로,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게임의 배경이 되는 학교에서 주인공이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경찰 특수기동대 SWAT 시뮬레이터란 설명이 붙었는데요. 특수기동대 요원으로 학교에 진입한 총격범을 제압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화면 왼쪽에는 얼마나 많은 민간인과 경찰관이 죽었는지 집계하는 박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들을 총격한다는 설정에 대해 미국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개발사가 돈을 벌기 위해 인륜을 저버린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내 총기 사건으로 딸을 잃은 미국인 부모는 딸이 죽고 난 후 교내 총기 폭력에 대한 여러 나쁜 소식을 들었지만 이 게임에 대한 소식은 최악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상원 의원은 게임 개발자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이 게임은 전격적으로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뒤집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네. 며칠 만에 또 많은 변화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BOA 기자들도 상당히 분주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독자들이 가장 많이 살펴본 뉴스 뭔가요?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백성원 기자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네.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미한연합군사 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I do have concern anytime anyone who is in a position of authority.
물론 이 기사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하고 무관치 않을 텐데요.
네.
회담이 성공해서 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겠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라든가 또 한미동맹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대답들이 이번 기사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벨 전 사령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틀렸고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유약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다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 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주한 미군의 규모나 지위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상당히 강력하게 표현을 했죠.
네.
미국이나 한국의 그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이냐 이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평화협정에는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으로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특히 서울에 포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지대에서 철수를 해서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 이전에 북한 병력이 먼저 감축돼야 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물론 미북 간 핵협상 국면입니다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군사옵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논쟁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벨 사령관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하는데 그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한다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벨 전 사령관이 만약에 한국이 원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소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한국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남아있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영하고 필요할 때 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직면에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한국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벨 전 사령관이 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자 이번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훌륭히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한 동맹에 강력한 신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협상이 진전되는 동안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또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최근 오랫동안 공석인 자리죠. 주한 미국 대사의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배전사령관이 이 해리스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군인 출신이 임명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배전사령관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을 주한 미국 대사에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리스 전 사령관이 전사이긴 하지만 또 이 태평양 사령부라는 직책이 영내 국가들과 미국 국방부 사이에서 비중 있는 외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직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사이면서도 굉장히 단련된 노련한 외교관이다라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또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잠재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극찬을 했죠.
네. 자,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인터뷰 내용이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1위였는데요.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 독재 선택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소개해주시죠.
네. 두 번째 기사는 5월 26일 김영남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We're talking to them now. It was a very nice statement they put out. We'll see what.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편지 이후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백악관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전날에는 김정은에게 회담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그랬죠.
보냈죠.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표한 성명은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성명이라고 하면은 이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나온 성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회담이 열리길 정말 많이 원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뿐이겠느냐. Everybody plays games. You know that.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 게임이라는 건 뭐랄까요? 글쎄요. 이 외교, 이 핵협상을 앞두고
네.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번 주 들어서는요. 미북 정상회담 준비 움직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크게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판문점에서 진행이 됐죠. 여기서는 성킴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주한미국 대사 그리고 대북협상 특별대표를 지내는 미국 국무부의 아주 뭐 대표적인 북핵협상
네.
전문가잖아요.
네.
성김 대사와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7일과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북한의 비핵화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회담의 실질적인 의제를 협상한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협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장소죠. 싱가포르에서도 미북 실무 접촉이 진행됐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회담이 열릴 때 의전이나 경험 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진행됐겠네요.
예, 앞서 얘기한 판문점 협상이 그 회담이 열릴 경우 그 내용을 네.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여기에서는 형식 문제를 논의를 했을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3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북측에서는 김정일 시절부터 서기실에서 오래 근무해서 뭐 김씨 일가의 집사격이다 이런 별칭이 붙은 인물이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 8명이 나서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주목을 받은 협상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30일 뉴욕에 왔죠?
네. 미북 정상회담 실무를 총책임지는 인물이죠.
네.
지난 30일 뉴욕에 도착해서 협상 파트너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찬을 했습니다. 한 90분 동안 만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31일이죠. 9시부터 두 사람이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언론 등에서는 뭐 사실상 최종 담판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폼페오 국무장관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도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목요일 오후인데 기자회견 시간은 2시 15분경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자, 김영철 부장을 포함해서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또 깜짝 발표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대로라면 뭐 금요일이니까 이미 방문을 했겠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나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1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네. 편지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드러냈어요.
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라건대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차례 회담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하거나 혹은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회담이 안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방점을 찍진 않았고요.
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뭐 두 번, 세 번째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2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그 기자회견을 잠깐 들어봤는데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절차는 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 며칠 그리고 몇 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30일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게 여러 시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더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분석들이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네.
정상회담이 과연 한 차례 열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일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VOA 방송 한국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볼까요?
네. 사실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가 이번 주에 뭐 가장 관심을 모은 소식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한 소식입니다.
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거의 한 달 만에 또 열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에는 남측 지역에서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북측 통일각에서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경위 그리고 또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열린 거라고 하죠.
네, 25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이걸 흔쾌히 수락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회담이 열리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라고 전했어요.
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나 회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줄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라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겠죠.
예, 그렇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서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네.
또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서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6월 1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또 합의했다. 이 부분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에도 뭐 물론 잠깐 동안이었습니다만 냉기류가 흘렀는데요.
네.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다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이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과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죠.
네. 뭐 우려를 넘어서 의심하는 시각도 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네 번째 기사가 관련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 30명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 과연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각들은 뭐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요. 게리 세리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겪어봤던 것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과거의 태도로 보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상관이 없다면서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라면서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단계적인 조치가 실제 비핵화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요.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도 봤듯이 온전한 핵무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나 다른 곳으로 온전하게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러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었고요. 또 미북 회담의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북한은 핵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네. 자, 이번에는 또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 의회의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이조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과 맞물려 미 의회 내에서는 추가 대북 제재 마련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24일 VOA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완전한 금수 조치와 외교적 고립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네.
코리 가드너 의원이 이 말을 한 게 24일이거든요. 이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옵션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최대 압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좀 예. 염두에 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점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미북 회담이 취소되긴 훨씬 전인 17일이죠.
네.
여기에서는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행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는 이 대북 제재법을 통과하고 싶은데
네.
행정부는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의회가 추진하는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또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이날 하원 외교위에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두 건. 그렇게 모두 네 건입니다.
네. 하지만 미북 회담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 추가 제재는 사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당국자를 이용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를 보면요. 추가로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한 36건 정도라고 하는데
네.
러시아와 중국 업체들을 제재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면서 행정부가 제재 발표를 일단 중단했다라는 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네. 자, 예정대로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뭐 이제 뭐 열흘
네,
남짓.
그러네요.
네. 자,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뉴스들이 또 전해질지, 그 말은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네.
자, 오늘 독재 선택에서 나눈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에 관한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정리를 해 드렸고요.
네.
또 판문점, 뉴욕, 싱가포르에서 전개된 미북 정상회담 실무진들의 회의 상황 짚어봤고요. 또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열린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국 의회의 최근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재 선택 박형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죠. 존 알렌이 부릅니다. In Your Light.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 내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담긴 증언집이 북한 인권단체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이 단체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현재 수감돼 있는 특정 생존자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을 기념해 회령시 인민도서관 앞에서 찍힌 사진에는 두 모자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김동남 씨의 아들인 29살 젊은이 김경재 씨입니다. 1989년 겨울 평양에서 찍은 사진 속 붉은 목도리를 두른 여성, 어딘가를 보고 웃고 있는 이 여성은 47살 김현순 씨입니다. 가슴에 아메리칸이란 글씨가 적힌 셔츠를 입은 밝은 표정의 여성은 현재 나이 30살인 박성옥 씨로 정채순 씨의 딸입니다. 세 사람이 각각 종교와 남한행 시도 혐의로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이 최근 발간한 증언집에 실렸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 상황 조사 피해자 가족 증언이란 제목의 증언집에는 이례적으로 현재 정치범에 수감돼 있는 사람의 체포 전 사진 4장을 포함해 10명의 북한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체포됐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신원, 체포 날짜와 상황, 장소, 이유, 체포 방법, 체포 당시 영장이나 판결문 제시 여부 등으로 나뉜 질문에 따른 면담 내용입니다. 이 조사는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를 위한 유엔의 서면조사 자료 형식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08년 회령의 자택에서 보위부에 체포된 김경남 씨는 당시 나이 19살로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 사흘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체포 이유로 기록됐습니다. 김동남 씨의 증언에는 아들이 체포될 당시 집에는 아내가 함께 있었는데 집에 찾아온 보위부 요원은 신분증이나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됐습니다. 김 씨 부부가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들여 아들의 행방을 찾았던 정황과 기간이 적혔고 자신을 석방시킬 수 있는 뇌물의 내용을 적은 경재 씨의 쪽지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들이 1년 후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것으로 결론 지었고 2010년 아내가 탈북한 이후 지금까지 아들의 생사 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기록됐습니다. 2009년 가족이 체포 수감된 60살 남성 김모 씨는 가족이 중국에 가서 한국인 기독교 목사를 만나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셨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네, 잡혔을 때 상황은 뭐 저도 모르고 있었고 또 같은 고향에서 온 지인들과 또 그 현지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에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젠 그들이 운명과 인생 끝이구나. 그리고 또 저한테 닥쳐온 가슴 아픈 사연은 영원히 지울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 정말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벌써 저는 그들의 인생은 끝이었고 또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암흑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체인 소속으로 중국 내 탈북자 구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 씨는 가족을 구출한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며 한 번도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물론 살아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식도 알 수 없거냐 또 제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뭐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가족과 재회할 희망을 놓지 않는 김 씨는 노체인 정광희 대표를 도와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광일 대표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3개월에 걸쳐 이번 조사를 위한 1대1 면담을 진행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백악관 환담, 평창올림픽 전후로 제기되는 남북, 미북 간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계기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죠. 이미 전에 15 정치범 수용소 저하고 같이 수감됐던 동료들이 그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걸 이 폼에 따라서 정원서에 따라 정원서 폼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북한 당국에 유엔 인권 이사회를 통해서 북한 당국에 청원을 했어요. 이 사람들 생사 여부를.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반공화국 뭐라고 책동이 다 답변이 왔어요. 그러고 중요하게는 북한 당국이 발끈해가지고 나를 헐뜯는 동영상 만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내가 제출한 명단에 있는 사람, 생존에 있는 사람 두 명을 등장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거나 뭐 그렇게, 아, 세 명이에요, 총 세 명은. 죽었거나 뭐 아니면 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유엔을 통한 청원으로 북한이 수감자의 생사를 확인했던 사례를 강조하는 정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수감자들의 생사 여부 확인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그거죠. 최소한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아니면 국제사회, 유엔사회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못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자는 게 최종 목적이죠. 그 생사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누군가를 모르고 있고 뭐 생존 여부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요즘은 딱 그럴 분위기죠. 이제 뭐냐, 이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또 조사 자료에 사진까지 있다 보니까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면 다른 사람 내세울 수도 없잖아요. 자기네가 그렇게 인권유린 행위를 안 했다거나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구금해서 뭐 정치범 관리소에 여치 않았다거나 하면 뭐 내세우거나 뭐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적기라고 생각,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
정 대표는 북한이 피할 수는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절대로 못 건드릴 것이라며 이번 활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김 씨도 미국 정부의 관심을 통해 북한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온 세계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들이 운명과 생사를 함께 알아보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0여 쪽에 달하는 이번 증언집은 노체인이 조사한 내용을 미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번역해 영어로 발간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노체인의 증언집을 공개하는 세미나를 주관한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VOA에 피해자 가족들을 통해 현재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개인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문제는 어려운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북한이 이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수감자는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박인숙, 김경재, 체제 비판으로 수감된 남춘봉, 권영근, 남한행을 시도했던 엄장수, 김현순, 박성욱, 김철준, 그리고 국군 포로로서 남한행을 시도했던 최성일, 이경무 씨입니다. 이들은 1999년에서 2017년 사이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정광희 대표는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명단이 담긴 증언집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전달했다며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각국 유엔 대표부에 배포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노예제에 반대하는 캔사스 주민들은 별도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캔사스 주지사에게 캔사스 내에 있는 군기지 두 개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폭도로 변해 공격을 감행했고 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캔사스 준주의 이 유혈 사태를 피해 캔사스라고 부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1856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No Nothing당, 이렇게 세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임스 부캐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신생정당인 공화당은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요. 캘리포니아주 출신 존 프레몬트 상원의원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프레몬트는 미국의 서부를 개척한 주역으로 젊고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의 No Nothing당은 이민을 비난하는 정책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노예 문제에서 북부와 남부 당원들의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당 자체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후보는 No Nothing 당원이 아니라 휘그 당원인 밀라드 필모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북부 지역 당원들은 필모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며 No Nothing 당을 이탈해 공화당 후보인 존 프레몬트를 지지했습니다.
1856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제임스 부캐넌 후보와 공화당의 존 프레몬트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존 프레몬트 후보는 남부의 노예주들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북부주에서 얻은 표가 전부였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부캐넌 후보는 남부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부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표 결과 결국 민주당의 제임스 부캐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70살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국무장관과 대사를 지냈습니다. 부캐넌은 노예 문제에 대한 분쟁에서 남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북부는 남부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북부가 너무 과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계속 남부를 압박하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부에서 노예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간섭을 한다면 남부에서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남부 입장에서 보면 연방을 탈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니까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노예 폐지론자들이 침묵하기만 하면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프랭클린 피어스 전 대통령이 각 정파를 골고루 기용했기 때문에 분열의 골만 깊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만 강요를 구성해서 단합을 이루려 했습니다.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육군장관, 내무장관, 심지어 우정장관까지 모두 남부 출신을 임명했고요. 북부 출신도 남부에 대한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1857년 3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예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북부는 노예가 합법인 노예주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 새로 편입되는 준주의 노예제도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중국에서 노예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노예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노예제 문제는 준주의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북부건 남부건 선량한 미합중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법원의 판결은 수용할 테니까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노예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 시기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던 드레드 스코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주에서 어느 육군 군의관에게 팔린 흑인 노예였습니다. 군의관은 4년 동안 드레드 스코트를 데리고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준주에 살았습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 법원에 자유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살았습니다. 1820년 미주리주 타협안에 따라 이 두 지역은 노예제가 불법인 주가 됐고 저는 4년이란 시간을 노예제를 금지하는 주에서 살았으니 법적으로 분명히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미주리 법원은 드레드 스코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고됐고 미주리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고 합니다. 미주리 법원이나 미주리 대법원이나 다들 법을 잘 알고 배운 것도 많은 분들 아닙니까? 저같이 평생 일만 하고 못 배운 무식쟁이도 아닌 분들이 같은 법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지. 다들 하나같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제발 연방 대법원에서 제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